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네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명 두 형제식이죠. 이 네 명을 처음 택하시고 그 다음 첫 안식일 오전부터 그날 밤까지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을 세 단락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날 그 안식일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 회당 예배는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오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정오쯤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3, 4, 5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점심 식사를 잘 차린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베드로의 집에 간 일은 오후의 일정이다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 앓아있네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는 곧 일어나서 수종을 드니라 디아코니아 주님을 섬기는데 잘 차려진 식사를 급히 마련해서 제자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오후를 지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열병을 치료하신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안식일이라 환자를 데리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질 때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각종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고된 하루였죠. 옆에서 같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다 탈진할 만한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새벽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단락은 39절까지입니다만 오늘은 시간상 35절 중심으로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된 하루로 안식일에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도 다른 사람 잠들어 있을 때 슬쩍 일어나셔서 3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문맥상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어디 갔는지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 다음 36장 이하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시간은 대략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아직 밝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바로 이 시간 남들이 편히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된 하루를 지내시고서도 새벽 일찍 이제 일어나셔서 그 다음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 언어에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이미 1장에서 앞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우리말에서는요 광야로 번역하고 있고 지금 35절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 그 고된 하루를 밤늦도록 어찌 보면 새벽까지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더라 했으니까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왔으니 어찌 보면 이제 날이 새기 때문에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겠다. 시간상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잠깐 잠드셨다가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가시는데 한적한 곳, 낭만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곳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셨던 동일한 광야는 아닌데 그렇게 다른 광야, 아무도 없는 곳, 그런 들판 그곳에 가서 이제 주님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으로 주님 가신 겁니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었죠.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6절 이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그 전날 미처 늘 소문은 맨 나중에 듣는 사람들 있죠. 빨리 듣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듣는 사람이 있고 일 다 끝난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님 이 놀라운 선지자 같은 위대한 그런 분이 계시다. 소문을 듣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달려온 사람들로 있는가 하면 다 끝난 다음에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와서 줄 서 있다가 늦어서 못 고친 사람들, 수도 없이 주님 앞으로 몰려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벽 일찍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해받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15번 나오는데 나머지 12번은 기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한 단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요약하고 압축하고 압축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기도 부분만 적어놓았는데요. 첫 번째, 새벽에 하신 기도, 오늘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와 귀신들을 밤새도록 늦게 다 그렇게 다 치유하시고 잠깐 잠드셨다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한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다. 우리 목사님 이제 해방 8.15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의 때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던 분들, 전재산 팔아 하시던 분들,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 또 현실에 안주하던 이들이 있었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가장 극단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지개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파를 이루어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만 있으면 독립전쟁 한번 해보겠는데 바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 이분을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하고 이제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 마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조용히 떠나서 산으로 가신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해질 무렵 저녁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밤중에 기도한 대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새벽에 하든 해진 후에 하든 그리고 아주 깜깜한 밤중에 하든 공통점이 한 가지 있으니 사람들과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에 몰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갔으면서도 떨어져서 머물러 있으라 하고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만 집중하는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얼마나 많은 할 일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먼저 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 광야, 그 을신년스러운 그곳으로 나가서 거기만이 방해받지 않기에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루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들을 몇 단락만,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우리 주님 움직일 때마다 사역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시고 기도,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중심에 기도를 놓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큰 일을 놓고는 더 깊이,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한 대목이 있으니 이제 주님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리더들을,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죠. 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철야 기도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그 격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 광야로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추정을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건 알 수는 없으나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략 모아지는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 사역을 감당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상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칭찬과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으로 추대하고 로마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추대할 사람이 누군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수많은 이들이 강권할 것이다.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혹은 이미 광야에서 사단이 주님을 공격했던 그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 6,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숭배하며 따를 많은 사람들 예상되는 가운데 그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환받는 종으로 인류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제 사탄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와 유혹을 했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던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막고자 공생애 내내 주님을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서 유혹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또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아나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늘 기도하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진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신 중에도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기도하셨으니 이 복음서를 읽는 너희도 기도하라. 기도를 중심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도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능력을 받는 그 비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라 그랬으니 새벽엔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원어는 새벽입니다. 아주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아침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원래는 새벽인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거리나 여러 가지로 안 된다면 일어나서 무릎 꿇는 것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또 기도로 안내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긴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잠깐 떠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핸드폰도 다 꺼놓고 잠시 잠깐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잡한 그리고 과밀 인구 지역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더라도 나의 광야 한적한 곳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중심에 기도를 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없음을 능력 공급받을 근거가 없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 시기에 스스로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비처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화 창고를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이다. 기도는 축복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열쇠인 것이다. 자물쇠인 것이다.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을 따라서 이 복음서의 권명과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사역하고 기도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